비유 18번째, 겨자씨 같은 천국의 은닉성,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준익 감독에 의해서 2005년에 만들어진 그 영화는 대종상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분을 수상한 아주 수작이죠. 연산군과 장녹수로 대표되는 왕궁의 권세, 왕가의 권세와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가 모형하고 있는 광대의 세계, 왕의 세계와 광대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보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세계가 진짜 승리의 세계인가를 묻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 속에서 권력의 정상에 앉아있는 연산군의 세계에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의 세계가 침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상 왕의 세계가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와 만나게 되자 그 왕의 세계의 실체가 하나하나 폭로가 되어 광대들은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왕의 세계를 해학으로 풍자하며 왕궁의 실체를 폭로시켜요. 그렇게 폭로당한 이 세상 권세자들은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지르면서 맞다, 내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광대들이 한판 놀이를 벌일 때마다 대살육이 일어나죠. 광대의 세계에 의해 폭로당한 왕의 세계는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처절하고 측은하며 어둡고 교활한 세계였어요. 극 중간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연산군의 얼굴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왕의 눈물을 살짝 닦아주는 광대 공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의 세계의 초라한 실체가 광대의 세계에 의해 들키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광대의 세계는 왕의 세계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눈을 뽑혀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지음에 눈을 잃은 광대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냐? 양반? 아니, 그래요. 그럼 왕이냐? 미쳤냐? 아니, 그래요. 왜냐면 그들은 왕의 세계의 실체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쳤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다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고 싶어? 높은 외줄 위에서 광대들은 소리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하면서 두 광대가 하늘 높이 뛰어올라요. 왕의 세계가 광대의 세계에 의해 조롱당하는 거예요. 너희 세계가 별거 아니구나. 밖에서 봤을 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살 바엔 나는 이 삶이 좋아 하고 밧줄 위에서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광대들의 비상. 그 순간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역모자들의 군사들이 왕궁으로 몰려가는 그림이 이어지고 끝입니다. 왕의 세계의 몰락이죠. 마치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저렇게 두 광대가 위로 솟아오르는데 그 밑에서는 대살륙의 전쟁, 심판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 광대들은 눈알이 뽑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적의 승리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두 세계가 대립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한쪽 세계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세상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세계고 다른 세계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당하면서 그 세상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세상 권세에게 눈을 뽑히는 세계예요. 딱 두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눈을 뽑히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역할을 기꺼워하는 이들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왕의 세계의 실체와 종말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왕의 세계에 의해 눈을 뽑히는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하늘을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외치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나도 성도지! 극 중에서 광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줄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사는 인생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한 것이라고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런 하늘과 땅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상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버린 이상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직 하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땅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점 땅에서 발을 떼게 되고 결국 하늘 높이 비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부류를 명쾌하게 분류해내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항상 인류를 둘로 구분해내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쪽이 항상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쪽 진영의 싸움에서 가해자로 분류가 되는 자들이 항상 심판을 받아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가인이라는 힘의 세계와 아벨이라는 은혜의 세계를 나눠요. 창세기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세계, 즉 힘의 세계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자신의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해져요. 그 행위가 바로 나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는 걸 못 이겨요.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세계 속에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제사, 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힘의 세계, 힘의 원리로 사는 이 왕의 세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그 가인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보다 강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곁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음으로 자기를 악한 자로 분류해버리는 아벨이 눈에 띄었어요.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에 의해 가인은 악인으로 폭로되고 있었어요. 광대들에 의해 왕가의 비리가 하나하나 폭로되는 것처럼 가인은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옳은 삶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조차 자기의 공로와 업적과 착한 삶을 내어놓으면 그분은 그걸 근거로 나를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옳은 사고방식인 것 같죠?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악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고 하나님께도 멋진 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기각이 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러자 그의 열심과 정성의 실체가 살인이었다라는 그런 극악한 모습으로 폭로가 되어버려요. 가인의 모든 열심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가인의 정체를 폭로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천국의 1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벨, 나띵, 예수로 대표되는 아벨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세상의 힘, 왕의 세계에 의해 맞아 죽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네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흙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왜 내가 흙이에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고 내어놓은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라인으로 바로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 노아의 이름 앞에도 은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 잊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갈게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이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시편에 보면은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 왕의 세계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라.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내용이 나와요. 왕, 용사, 유명한 사람, 거인, 네피림. 이거 오늘날 전 세계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존재들 앞에서 왕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용사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로한 배경을 깔고 바로 그 밑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됨을 폭로당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종교적 열심도 낼 수 있다라고 공로를 내어놓는 그 모든 것, 거인됨, 네피림됨, 용사됨, 유명한 사람됨,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한탄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당신이 기뻐할 만한 어떤 걸 내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거라니까요.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자, 세상의 왕의 세계와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란 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유발시키는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으로 불리는 세상 왕의 세계고 한쪽은 120년 동안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은혜 입은 노아의 세계예요. 노아는 조롱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세상 전체의 악함을 폭로하는 역할로 서죠. 120년 동안. 세상은 그를 120년 동안 조롱했단 말입니다. 야, 아직 비라는 게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냐.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고 있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도 배를 짓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선악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구조로 그를 판단해내죠. 어리석다, 연약하다, 모자라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판단을 받는 자로 노아가 서는 거예요. 세상 왕의 세계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식과 야망에 맞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 하에 어리석고 무식한 것으로 규정해버려요. 언제 비가 오냐? 언제 비가 오냐? 뭐가 비냐? 홍수가 뭐냐? 사실은 그들이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건데. 그렇게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왕의 세계는 자기 주변에서 약함이라는 게 감지가 되면 그 약함을 공격하여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데 사용해요. 힘의 세계 속에서의 강함은 약함을 감지하게 될 때 항상 폭력을 유발해요. 왜? 힘의 세계 속에서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는 강함이 선이에요. 약함은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함은, 이 세상 속에서 강함은 약함을 감지하게 되면 폭력을 유발해요. 아닌데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섬겨주기도 하던데요. 아니요. 그 섬김을 통하여 그것도 힘으로 끌어당겨서 그걸로 이상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자로 연약한 여자를 평소에 보호해주고 섬겨주는 듯 하다가 자기의 성질이 안 맞으면 술만 처먹으면 패죠. 그게 그런 거예요. 약자가 강자 앞에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이 강자에게 폭력을 행사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오신 예수가 세상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 만들어내고 밥 만들어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을 땐 강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겼어요. 왕이 돼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호시에나 세이브 어스 얘기했는데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죽여라. 예. 그게 힘의 원리가 다스리는 악마의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 왕의 세계 속의 인간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으로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더 많이 부리고 있고 내가 더 헌신을 하여 하나님을 돕고 있고 내가 더 깨끗해. 이런 자기 만족과 자기 평판을 챙겨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폭력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의도가 그러하다면 그게 폭력이에요. 힘을 쌓아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요. 착함과 선함과 지혜로움까지도 힘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의 착함과 연산군이 장생의 누나를 뽑은 것이 그 의도의 악함에 있어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디나 슈바이처의 착함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떠날 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이용하여 왕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지만 리빙스턴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그들이 벌써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착함은 대부분이 슈바이처식의 착함이에요. 그걸로 내 영광, 내 가치, 내 만족, 내 인기, 내 평판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예가 노아와 노아의 두 아들의 에피소드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에덴 동산에서의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으로 두 아들의 앞에 제시하죠.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으로 함이라는 아들이 등장해요.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 판단합니다. 벌거벗었네, 부끄러운 거네 판단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근데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샘이라는 아들은 그 어떤 판단도 유보한 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가려버려요. 선이다 악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버렸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덮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자, 그렇게 둘로 벌거벗은 어떤 부끄러운 연약한 존재 앞에서 세상이 둘로 확 갈라지죠. 그랬더니 노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주, 축복. 마치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너는 저주요, 너는 축복이다 라고 딱 갈라버려요. 이런 그림은 어디서 보셨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다 자고 있어서 열 명이 다. 그런데 자고 있는 그들에게 불현듯 찾아오세요. 언제? 다섯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폭로되자마자 갑자기 찾아와서 자고 있는 다섯처녀 깨워서 끌어들이고 문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자 천만의 말씀. 나중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기름 사갖고 왔어요. 그래도 안 들어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세상 왕들의 세계와 인본주의예요. 그걸 유대주의라고도 하죠. 세상 왕들의 세계와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죽여라 그럼 죽이고 시아버지하고 가서 가늠해라 그러면 하고 나라 팔아먹어라 그럼 팔아먹고 가서 애기까지 다 죽여 그럼 죽이고 이게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과 양심에 따르면 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완전히 의뢰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그 은혜의 세계를 양분해 가시는 형국으로 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내 백성이 있다? 누군 줄 알아? 세상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 양심에 의해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고 분류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세상의 힘이라고 합의해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걸 강함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어떤 자들이 있다라는 걸 분류해 가시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함의 후예들인 애굽에 셈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함이 축복을 받고 셈이 저주를 받은 것 같잖아요. 나타나는 형국은. 근데 축복받은 셈이 저주받은 함의 나라에 노예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역시 세상 왕의 권세에 의해서 광대의 눈이 뽑히는 형국이죠. 그러나 그 광대에 의해 세상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저주받은 함의 나라의 왕의 세계에 노예로 눈알을 뽑히는 자로 들어가 살게 되지만 결국 그게 승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함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 애굽을 치고 나오는 거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건 장자는 남자의 대표고 남자는 가정의 대표예요. 그래서 남자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상징이에요. 물론. 죽이고 나와서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 함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알을 뽑힌 상태에서 왕의 세계, 함의 세계와 가나안의 세계를 묵사발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그걸 이 세상 속에서 가시적 세상 속에서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노예되고 눈알 뽑히고 하는 걸 별것 아닌 것으로 풍랑 위를 딛고 일어서는 자로 살게 되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뻘거벗겨져서 세상에 던져진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세상 왕의 세계는 그 벌거벗음을 약함, 패배, 악, 저주로 판단해버렸어요. 메시아가 뭐 저래? 저런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화려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갖다 주냐? 안 돼. 죽여! 약함이니까. 그건 악이니까.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건 악이니까. 죽여! 함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십자가를 패배로, 약함으로, 저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벌거벗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연약함과 추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그 십자가와 벌거벗음으로 초대를 받아요. 끌어당겨져요. 그들만. 뭐 이래요. 근데 그걸 복이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벌거벗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입은 거 벗으란 얘기거든요. 성경 무섭죠,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게 붙들려서 발가벗겨지고 눈알을 뽑히는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해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는 장생과 공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왕의 세계는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왕됨 그리고 자신의 신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추구점을 향해 일로 매진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해 보여요. 언제나 승자 같아 보입니다. 성경이 그걸 세상 왕의 세계, 세상 나라라 부르고 그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함의 후예들이 만든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등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뽑아내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해요. 뽑아내는 것을. 거기에서 대장되어 살라고 도와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뽑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도가 나와야 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열심히 구축해온 나라는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애굽,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이건 전부 나예요. 나. 나라는 국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나라는 국가, 나라는 나라를 구축하며 살아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나를 통치하는 거. 그게 나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옛 자아인 나에게서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 내 비전, 내 희망, 내 야망 다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전과 야망과 소원을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걸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해체당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라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나라는 나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나라는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내 병 고쳐줘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줘야 된다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은 하늘나라 아닌가? 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YHWH라는 그 단어는 뭐라고 읽는지 그 발음이 모호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 발음을. 그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읽다가 혹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체용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대체용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게 막 혼용되어 쓰이는 거예요.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뜻으로 썼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펼쳐질 때에는 세상 나라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선악 분별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벨, 노아, 샘, 교회 모든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 나라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이 어땠어요? 그리고 그분의 결국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순환당하고 멸시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다가 눈알 뽑히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왕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그 왕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때야 돼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결국 세상에게 맞아 죽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바벨론 성에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승리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던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영으로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치는 거 없어요. 죽고 다시 나와야 돼요. 바로 그 모형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죽어야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는 거예요. 자꾸 내가 힘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나라는 나라에 힘으로 구축하고 있던 것들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죽어가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고 그 육신이 젖어 살던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로 살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 지점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이 세상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어서 점령해버립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하면은 이 나라는 이 나라에게 점령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침공을 시작했으면 여기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글 개역성경에는 마치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 전체의 일관성에 안 맞죠. 천국이 어떻게 사람에게 침노를 당합니까? 여기에 쓰인 비아제타이라는 동사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디포넌트 동사라는 거예요.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이태 동사예요. 따라서 그 어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빼앗은 그건 천국 거다라는 뜻입니다. 천국화 된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해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침노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미리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세상 나라 즉 애굽과 바벨론을 침공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올 때 그 세상 나라는 풍지박산이 나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거든요. 늑탈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말로 나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육신의 나라가 조금씩 점령을 당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그 자아는 내가 소유한 것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하고 싶은 거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가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걸 하나님에 의해 천국에 의해 점령당해요. 빼앗겨가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관계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부터 뺏겨요. 근데 그걸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육신의 나라가 조금씩 점령을 당하면서 나라는 나라 속에 갇혀있던 새 생명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육으로서의 나는 천국의 침공을 당해 멸절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면 이 새 생명에 의해 어미가 먹히고 결국 새 생명이 출산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미의 몸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망가지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새 생명에 의해 먹히고 점령당하고 결국에는 새 생명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계속 죽어야 되고 망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산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천국이라는 걸 요만큼도 경험 못해봤어. 박지성이가 골 넣을 때 그때 굉장히 기쁘던데 그건가? 그런 류의 천국을 기다리니까 그런 감정적인 천국을 기다리니까 천국을 만 못 보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경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뱃속에서 사이다가 튀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어떤 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근데 귀신 마귀는 어떤 삶의 원리를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 너도 손 아까 따먹어. 왜 네가 하나님에게 복종만 해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본성이에요. 입에 거품 물고 있다가 제정신 돌아오는 건 질병에 걸렸다가 난 거지.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아나간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병이에요. 귀신 들린 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자가 나를 의지하여 내 나라를 구축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을 끌어모아서 그걸 내 힘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 삶의 원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를 침공해 들어온 천국에 의해 밀려나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부인당해지고 여러분의 희망과 야망과 비전과 뜻이 하나님에 의해 기각당해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러면서 점점 내 뜻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취되어져 봤자 별거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상태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사는 거예요. 예. 많이도 어려우신가 봐요. 아멘 많이 하시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천국. 나중에 여기에서 죄와 악과 어두움이 싹 사라지면 그게 감정적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부인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싹 사라져버린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통치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게 뭔지? 예, 그겁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늑탈하는 거. 천국이 침공에 들어와서 늑탈해버리는 거. 강한 자를 꽁꽁 묶어버리고 나를 이 펄떡펄떡 뛰던 내 야망, 내 희망, 내 소원 그거 성취하려고 펄떡펄떡 뛰던 나를 꽁꽁 묶어버리고 왜? 그 하나님 나라 왕의 세계는 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니까. 나니까 그게. 날 꽁꽁 묶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것을 늑탈해버리는 거야. 나를 꽁꽁 묶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인 거예요. 늑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뺏어온다는 뜻이에요. 내 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챙겨가겠다는 뜻입니다. 늑탈.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 힘들을 끌어모으고 쌓아가던 자아가 점차 결박이 되고 그 속에서 작은 불씨로 존재하던 새 생명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기 위해 심지어 착한 척, 바른 척, 열심 있는 척, 경건한 척까지 하며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려 하던 나가 천국에 의해 실체를 폭로당하고 그 천국이라는 불도저에 의해서 납작하게 오징어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의해 침공을 당하는 성도는 때때로 실패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늑탈해버리거든요. 그가 힘으로 간직하고 있던 나라로 자기 울타리 안에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 그게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서 한 착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기와 평판과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했던 일이라는 게 폭로가 되면 그 일이 그때부터 시시해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안 하는 것처럼 이게 누가 알아줄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폭로가 되면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착하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일들을 안 해. 집 팔아서 헌금도 안 하고 1년에 5번씩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안 가. 왜냐면 그게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 했던 거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까지 그렇게 가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폭로가 되면 사람들에게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게으른 자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것조차도 힘으로 끌어당겨 쓰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천국에 의해 빼앗겨요. 성도는. 그것을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은 완전히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난 넘어졌다. 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질투할 만큼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벌고 싶어 하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축복이라고 알고 있죠. 잘 돼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내가 요만큼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거보다 이상을 허락해주는 거. 이게 교회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그게 악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래잖아요. 아삽이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하늘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높은 분이냐. 무슨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분이야. 나를 믿어 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악인들이 교만하여.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항상 평안하대요. 재물은 더한대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예수님 있는 자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이렇게 실로 헛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불공평하게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힘을 추구하는 악인들은 마치 과연 그러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얻어내며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매일같이 재앙과 징책을 당하면서 살아요. 약자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비실용적인 삶처럼 보여요. 왕실 속의 광대의 모습이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세계의 결국을 아삽에게 보이셨는데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왕의 남자의 마지막 장면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아 그거 꿈이군요. 이 세상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꿨다가 깨는 꿈. 근데 그 꿈 깨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멸시 속으로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나는 그런 삶을 보고 실족할 정도로 늘 아침마다 징책이요. 매일같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항상 주와 함께한 삶이었군요. 그게 주님의 오른손이 날 붙든 삶이었군요. 라고 아삽이 알아버려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셔서 그걸 하시는 거군요를 알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걸 알고 나니까 아삽의 입에서 바로 찬송이 터져나와요.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자기 눈은 배고파서 쑥 들어가 있고 악인들의 눈은 배가 불러서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인시키고 해체시키며 점령해가요. 결국은 우리를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늑탈해내버리시는 거예요. 끄집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천국을 사는 이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좋아 죽겠는데 거기서 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이래요.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의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잖아요. 주님은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소재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천국은 이 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은닉이 되어 은폐가 되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에 이게 뭐야? 하면서 실족할 만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거의 안 보여요. 간혹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책받침에다가 겨자씨 하나씩 코팅해 오죠. 그것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건 겨자씨 중에 가장 큰 것들을 고른 거예요. 왜? 진짜 평범한 겨자씨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책받침에다 코팅해서 이거 팔으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걸 골라서 갖고 온 게 고만해요. 참깨에 50분의 1도 안 돼요. 천국은 그렇게 은닉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일 만큼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들이라는 것은 랍비들의 용어로 열방이란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가 다 깃들일 만큼 풍성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의 완료성이죠. 완료성과 종결성을 은닉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속 천국으로. 그래서 안 보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에 그럴 거면 안 믿어 라고 가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천국을 그런 모양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국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잖아요.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임금을 나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통치권이에요.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근데 여러분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없는 모습으로 안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먹히는 모습으로 큰 겨자나무 앞에서 세상은 겨자나무를 추구하죠. 근데 그 앞에서 웬만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로 존재하는 게 성도예요. 수긍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노래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수긍이 됩니다. 누가 보면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안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천만에. 세상은 교회를 못 봅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공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존재하는 그 천국에 가는 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시대에 신학이 정립되어져 가면서 그 신학이 정립되어져 가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게 헬라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이 신학에 묻어들어 왔는데 그거는 올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도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지옥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게헨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흰놈의 골짜기. 그걸 상징으로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설명해 준 거지 불이 소금 튀듯 튀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여러분은 설교를 이해를 절대 못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세요. 바실레아는 통치권이라고 그랬어요.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건 공간적 개념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있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 관계를.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닌데 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저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새끼들을 당신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택한 걸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겨자나무처럼 못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연한 순과 같은 약한 자로 살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지 내 힘을 사용하여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힘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통치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망을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뤘다. 여기에선 누가 왕이에요? 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마귀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렇게 겨자씨처럼 나는 누군가에 의해 지금 통치당하고 있고 그분은 나를 지금 그 통치로 해체시키고 있고 부인시키고 있어. 왜? 새 생명으로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살지 않는 자는 다 가짜인 거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 혼자 진짜였고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가짜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부흥, 리바이벌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안 놔두시거든요. 반면에 세상 왕국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당겨요. 내가 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는 거죠. 나의 뜻으로, 나의 욕심으로. 그래서 자신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고 인기와 명성과 훌륭한 평판을 얻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참으로 교활한 것은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세상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듯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는 왕국의 수호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신앙의 행위와 신앙 대상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의 열매는 자기가 다 따먹어버려요. 본래 나 이렇게 착하다? 너희들은 정말 자자손손 나를 존경해야 될걸? 나는 너희들의 롤모델이니까. 인간은 그걸 챙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놔요. 그렇게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은 무서워요. 그러나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 그런 주변의 착한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착하게 변해가는 것을 기독교로 알아요. 그러면 간디를 쫓아 사세요. 슈바이처를 쫓아 사세요.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까? 그럼 김대두는 어디 갔을까요? 죽는 날까지 도끼로 다른 이들을, 무고한 자들을 죽이다가 막판에 뒤집기로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군요. 간수들에게 선생님, 저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용서하신대요. 선생님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어. 지옥 가야 됩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거 몇 개 더 하고 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때려 죽여도 착한 일, 진심에서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아이고 안 먹어야죠. 내가 먹고 무슨 봉변을 당하러 또 먹어요. 이렇게 아주 진저리가 쳐질 만큼 이 세상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고 가셔야 돼요. 나라는 이 육신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고 가셔야 돼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어디서 인용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서 17장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22절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게 지금 겨자나무로 비유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큰 나무예요.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연한 순같이 겨자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연한 가지. 그러나 그게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의 이야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여호야긴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왕으로 책봉했는데 그 유다왕 시드기야가 몰래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예,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엎드려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함의 세계, 왕의 세계,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여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들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에스겔서 17장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 독수리의 이야기와 포도나무의 이야기.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포도원 이야기는요. 정확히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해드렸죠? 정확히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유다 전체를 내용으로 함의하고 있는 유다의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와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선왕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지혜를 동원해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려고 했던 그 노아시대의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올려드렸던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무언가 종교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라는 건 내가 힘이 있으면 안 한다는 뜻이죠. 억지로 한다라는 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거 안 한다. 그러나 네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온 세계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에게 먹혀갖고 착하게 잘 살자,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세상에게 본보기가 되자예요. 그게 끝이야. 성화가 이 기독교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먹혀가지고 개혁주의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가 끝이야. 은혜의 지평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 로만 캐톨릭이 된 거예요. 알메니언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유대주의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거짓말 안 하려고 입을 바늘로 스스로 꿰맸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지혜와 비전과 희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죽은 흙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가지 중에 가장 연한 새순을 꺾어서 땅에 심는 거고요. 가장 연한 새순. 비로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림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겨자 씨와 겨자 나무의 비유인 겁니다. 이스라엘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 되면 안 돼요. 영웅 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자 되면 안 돼요. 거인 되면 안 돼요. 왕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의 양식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나라 존재의 존재 양식은 그 존재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져서 연합이 되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비워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이 세상 속에서 힘의 원리가 선이고 의이고 그게 참이며 정의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약함, 바보 같은 불성실함, 연약함, 패배, 망함, 숨겨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비워지고 해체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 세상 속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로 폭로가 되고 그렇게 세상은 둘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력 못 미칩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고 세상이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세상에게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게 굉장히 훌륭한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IT에 가서 교회 헌금 막 90% 갖다 쏟아붓고 오고 토요일마다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 일간지에서 크게 칭찬한다고요. 교회는 그런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먼저 할 걸 합시다 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들.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착하게 건강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매일 촛불 들고 어디 나가갖고 사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그를 미워해야 된다는데 그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장생이라는 광대는 반드시 연산군에 의해서 두 눈을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게 두 눈을 뽑히는 장생이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되는 승리자인 거고 그의 두 눈을 뽑은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받게 되는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성실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서 진짜 하늘의 착함이 나올 날이 있어요. 그날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눈속임으로 딴 사람들 기죽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쇼하고 있으면서 집에 가면서는 전부 다 침울해져. 왜? 딴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닌데 우리 구역 예배에서 많이 자신을 폭로시키는데 거기까지만. 그죠? 말해서 안 될 것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뭘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그 폭로한 것도 자랑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가능성을 인간과 교회 안에서 찾습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너무너무나 더럽다는 걸 여러분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역사 낙관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아주 낙천적으로 해석을 해요. 천국은 이 세상 속에서 겨자씨로 출발을 해서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요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그걸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왔다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구약의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한 번도 연구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 17장을 한 번만 정독을 해봐도 겨자씨의 비유를 그렇게 절대 해석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가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제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겨자나무처럼 크게 부흥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성공하자, 번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지. 그걸 방법과 도구로 제시해버리게끔 만들어버려요. 왜? 둘을 갈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 이사야에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다가 내가 왜 비유로 이야기하는 줄 알아? 헷갈리지? 헷갈리라고.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오라고? 헷갈리라고. 나머지는 예수 헛믿고 지옥 가라고.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난 몰라. 내가 네 눈 귀 막았는데 네가 어떻게 날 위해 산다 그래? 네가 복음을 이해하고 날 위해 살았단 말이야? 나는 네 눈 귀 막았거든? 근데 너는 네 나름대로 네 선하 구조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안다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은 신약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겠다? 간디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산상수훈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며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힌두교인이었어요. 우리도 종교다원주의로 갈까요? 그러면 그도 천국 보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 하고 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꼭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안 놓는 거예요. 누나를 뽑아도 안 놓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될 거야? 광대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 아니야. 그 왕 눈물 내가 닦아줬다, 야. 양반? 아니야. 내가 그들의 비리 다 알아버렸거든. 그럼 뭐? 광대지! 자유롭게 왕의 세계를 조롱하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면서 결국 밧줄 위로 튕겨올라 하늘로 비상하는 광대지!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천국의 영광은 영혼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지 절대 이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는 교회 안의 가라지들은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화려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화려한 다윗 왕국이 재건될 거라고 믿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 화려한 다윗 왕국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약한 자로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니까 함의 편으로 확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번성해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성공과 부흥의 가도만을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13장 읽어보라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붙어 있어요. 가라지들은 반드시 오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같이 자라고 있어. 뽑지 마. 근데 재밌는 건 그 가라지들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나무 맞네. 부흥되네. 성공되네. 그게 시편 73편인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과연 그러하냐.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건 꿈이란다. 한바탕 꾸고 깨는 꿈. 여러분 아사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이나 요나나 천부 아니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놔두십니까? 왜 의인들이 그들에게 당하게 놔두십니까? 요나서 하박국 전부 그걸로 시작되잖아요. 답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인마.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필품이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 쌓아놓는 물질이 아니라 생필품이었어요. 그게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는 거. 광대지! 눈알 뽑혀도 괜찮아. 광대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가라지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강자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번영과 성공과 번성을 누리는 자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역사 낙관론이나 번영의 신학으로 곡해할 가라지들에게도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성도는 그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볼까요? 에스겔서 31장으로 가보세요.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백향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 다 뭐예요? 함편이란 말이에요. 함. 세상 왕의 세계에. 그걸 엄청난 백향목이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겨자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그게 에스겔서 17장에서 백향목이었잖아요. 연결이 되세요, 지금? 잠깐 놓치면 여러분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예, 네, 백향목.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은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최고였다는 거예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오 새가 깃들이네 이거 진짠가?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루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최고였다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의 모든 동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시편 73편이 여기 또 나오죠. 그죠? 다 투기했대요. 그 정도로 최고예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죠?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또 나오죠.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앉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잘 살아봐라. 나중에 찍힐 때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겨자나무 되고 싶어하는 자들.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 되고 싶어하는 자들. 즉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인기와 평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무리 속으로 수많은 세상의 새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세상의 새들이 몰려들어서 번영을 약속해 주거든요. 백향목 되게 해줄게. 긍정적 사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새떼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그 아수르의 권세와 방불한 세상 힘을 의미하고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백향목에 내려앉는 모든 새들을 교만한 자, 멸망할 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찍어버리고 꺾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세상, 바벨론, 아수르, 그 왕의 세계의 권세와 그 힘, 그 힘의 나무, 그 백향목 나무에 내려앉으려 하는 새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또 나오죠. 바벨론, 왕의 세계, 아수르, 백향목 에스겔서하고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가 나와요. 짭새도 아니고 황새도 아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거기는 번영의 신학을 외치는 곳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세상에서 왕되고 싶어하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또 왕들 나오죠. 왕의 세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장사치들도 양반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나와라. 내가 거기서 대장들에게 도와줄게 아니라니까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새들아 거기 가서 앉지 말아라 해요. 거기 가서 앉으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개떼처럼 몰려가요. 새들이 더럽고 추악한 새들이. 그건 찍혀요. 얼마든지 왕의 권세 누리라 그러세요. 곧 찍혀요. 꿈 깨는 순간 찍혀요. 교회는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죄래잖아요.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세상 왕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첫째 아담 속의 죄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무에 모여서 바벨론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무엇이 거래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들이에요. 이게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게 세상의 힘들을 대표하는 거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재밌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되고 있대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거래되는 곳이 어딜까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 전체가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하여 힘과 가치로 물물교환을 하는 곳이지만 비시적으로 보면 축약을 해보면 이 세상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벨론 되기 위해 백향목 되기 위해 겨자나무 되기 위해서 더러운 새 모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겨자나무 교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니 긍정의 힘이니 번영의 신학이니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천국을 기대하는 교만한 백향목 나무인 거고 거기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그 백향목과 함께 찍혀버려요. 계시록 18장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마지막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알아먹으란 이야기예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백향목이요 겨자나무요 큰성이요 바벨론이요 아수리요 애굽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성과 같은 성이 어딨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여 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성도는 절대 이김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비워져가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에게 누나를 뽑히는 자들이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 누나를 뽑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 망했습니다. 세상 누나를 뽑으러 갔다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밟은 곳은 전부 이슬람에게 먹혔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힘과 토지, 돈을 소유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쇠락해갔어요. 변질돼갔습니다. 심지어 4세기경에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가 그려진 도끼로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목을 쳐서 참수를 시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보세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최고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다윗 왕국의 회복 속에서 행복하고 번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유대주의죠, 그게. 유대주의. 응?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기들의 세력에 반하는 자들을 바로 유대주의화되어 기독교가 바벨론이 되어서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니까, 힘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유대주의가 되어 인본주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 이 세상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누나를 뽑히는 자들과 그들의 눈을 뽑는 자들로 양분이 된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누나를 뽑으려고 하는 마귀들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누나를 뽑히는 자가 없어요. 그걸 역사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잘 생각해보세요. 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도륙한 이들이 누굽니까? 나치예요. 나치. 유대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려 죽인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치가 어디에서 발생했죠? 마틴 루터가 바벨론화 되어버린, 유대주의화 되어버린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이건 다 가짜니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납작 순종하는, 오직 은혜로만, only by grace, 은혜로만 사는 자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한 독일 개신교, 독일에서 나치가 일어났어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개신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로 그걸 뒷받침해줬습니다. 예수 죽인 자들 죽여라! 그건 성전이다. 그 나치와 손을 잡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리하여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살하는 데에 앞장을 선 자들이 또 하나 있어요. 파시즘, 파쇼입니다. 파쇼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탈리아, 무솔리니로부터. 이탈리아는 구교의 본부예요. 로맨 캐톨릭. 세상은 신교건 구교건 전부 기독교라 그래요. 보세요. 신교 구교로 대표되는 양 진영이 바벨론이 되어서 일어나 유대주의를 때려 죽이는데 이건 유대주의가 예수를 죽인 것보다 몇 배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역사가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이 역사가 인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언정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먹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독일이, 무솔리니가, 이탈리아가, 개신교, 구교가 유대주의를 죽이겠다고 수백만 명을 가시실에 넣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뼈로 단추를 만들어서 입는 그런 극악한 모습을 보이는 걸 못 보냐? 그런데도 교회야, 너희들이 여전히 힘을 추구하고 있어.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어. 너희들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게 마귀인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마귀인 거야. 또 하나 공산주의. 러시아.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있는데 동방 기독교의 본부예요. 왜 이 세상에 기독교의 뿌리가 심겨진 곳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마귀짓이 자행이 됩니까? 기독교는 힘을 가지면, 힘을 추구하면 끊임없이 바벨론이 되어가요. 마귀화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 기독교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착하게 살아볼까?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또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근데 서로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뭐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어요. 인간들에게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죠. 그 가청 주파수 이상의 것도 못 듣고 이하의 것도 못 듣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있답니다. 근데 너무 커서 못 듣는 거예요. 개미들 속삭이는 소리 들으세요? 못 들어요. 속삭입니다. 여러분 멧돼지에게, 사육하는 멧돼지에게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다가 들려주면요. 멧돼지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래요. 근데 그 어떤 무서운 소리를 갖다 틀어줘도 절대로 얼어붙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호랑이의 소리 안에는 20dB 이하의 무시무시한 소리가 있는데 멧돼지는 그걸 듣는데요. 그래서 호랑이의 소리를 녹음해다 딱 갖다 주면 그들이 그 두려움을 그 소리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멧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이성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풀려지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돌 김용옥의 도덕 강연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착하게 삽시다. 세상에 영향력 미칩시다.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그거 해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다니까요. 그러고서 성경 찢자니까요. 우리가 찢어버리자고요. 그렇게 하고 아니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침노가 나를 해체시켜가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은 우리 모른대잖아요. 왜? 겨자씨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모른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겨자남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언제 나타난대요?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겨자남으로 확 완료, 종결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화려하고 위대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은닉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숨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위대한 기독교인, 이런 평가는 잘못된 평가.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게 눈알을 뽑히면서도 그 장래의 소망 때문에 눈이 먼 채로 밧줄 위에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장생이와 공길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세계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해요. 그 내 안의 왕의 세계에 십자가 지신 예수가 광대의 세계로 침노해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의 악한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천국의 세력에 의해서 나의 세계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나는 새로운 하늘의 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내 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또 세상 속에 침투되는 천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도 침투당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세상에 침투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예수의 역할을, 겨자씨 같은 작은 예수의 역할을, 연한 순 같은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쭙지 않은 겨자나무의 삶을 추구하다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 비참한 종말 맞지 마시고 겨자씨처럼 은닉되어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자로 살다가 제 역할 다 마치고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진짜 천국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시면 돼요. 살아있으시면 돼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쇼하지 마세요. 연극하지 마세요. 높이 날아오를 그날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대답하세요. 넌 다음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 거야? 그야 광대지!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봐야 저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저 밑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가시다가 하나씩 빌려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